우리가 요한복음 지금까지 13장, 14장 앞부분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가서 13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처형당하시기 전에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는 심지어 베드로가 그중에 가장 믿음이 좋고 용감한 베드로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또 앞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낙심에 빠지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는 뭐냐? 무슨 일이 생겨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한 뒤에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이 모든 일을 하려고 내가 간다.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더라도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아버지께 내 이름, 아들인 내 이름을 내걸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위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9번째 요한복음 강해인데 제목을 예수님 대신 다른 위로자 성령님이 오신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예수님 가시면 예수님 대신에 다른 위로자 성령님이 오신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교회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이제 앞으로 전혀 다른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 되느냐? 이방인 중심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교회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시대를 이끌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 지상사역을 마치고 가시면은 그러면 예수님 대신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지역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이 예수님 대신에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다른 위로자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정말 2020년 어떻게 지났는지 몰라요. 정말 우왕좌왕하다가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낙심하는 그런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느냐? 다른 위로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위로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그분, 그분을 주시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오늘 2020년 마지막 해에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돼서 저에게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를 위로하시는 분. 지금 마지막 만찬 하는 이런 그 다락방 모임이에요.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지금 모여 있고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배반하기 위해서 지금 나갔습니다. 자, 지금 11명의 제자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게 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다. 나 대신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래서 여기 14장, 15장, 16장, 17장에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사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와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여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가장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에 지금 신약 성도로 살고 있어요.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냐? 성령님의 도움과 위로와 인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직접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지금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 성령님의 인도와 위로와 도우심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신약 시대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것도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한 분 그 아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그 인격 중에 한 분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분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느 면에서 교육 설교가 될 텐데 뒷부분에 다른 위로자, 제가 다른 위로자를 좀 설명을 드릴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2021년도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예배당을 떠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령님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세요. 성령님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 16절 가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이제 구할 텐데 내가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그러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는데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한 번도 구약시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을 주세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영어로 아주 간단해요. 컴포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컴포트에 ER을 붙여갖고 위로해 주시는 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첫 번째 이름이 뭐냐?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니까 위로자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곧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의 또 다른 타이틀이 나오는데 이분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단은 성령님하고 친해지려고 하면 그분의 이름이 뭘 의미하는 건가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름을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말이 위로자예요. 위로자. 자, 사도 요한만 성령님을 가리켜서 위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 16절, 14장 26절, 15장 26절, 그 다음에 16장 7절에 가서 보면 위로자라고 하는 말이 지금 네 번 나옵니다. 그 위로자의 뜻은 뭐냐? 우리와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우리를 돕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인생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게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자, 근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피동적인 상태가 되면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의미의 위로자 아니면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와 함께 같이 걸어가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지금 걸어가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분,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이 컴포터, 위로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영어 단어 이제 할 때 아마 컴포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아마 고등학교 한 1학년쯤이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컴포트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단어를 가서 보면은 우리 미국에 이제 주로 가면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신발집을 많이 갑니다. 이 발이 아프니까. 그러면 어떤 집을 주로 가냐? 컴포트 슈즈를 파는 데를 많이 가요. 가서 이 밑바닥이 소프트하게 이렇게 다 돼 있었고 그래서 발을 딱 넣으면은 발 모양에 따라서 딱 이게 스펀지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발이 안 아프거든요. 그러한 그 구두 이거를 컴포트 슈즈라고 얘기해요. 컴포트 안락감을 주는 그렇죠. 그런 슈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컴포트의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위로하다, 위안하다, 뭐 안락감을 준다 이런 게 이제 컴포트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원래 영어 단어 캄프하고 포트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캄포트가 이제 된 건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캄포트라고 말,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냐? 위로는 언제 받는가? 약할 때 받는 거잖아요. 몸과 마음이 약할 때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몸과 마음이 약한 그 사람을 몸과 마음이 강하게 만들어준 게 그게 캄포트예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원래 뜻을 살려서 위로자 성령님을 풀이라 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낙심하고 인생에서 실패하고, 그렇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해서 우리 보고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보고 나가면서 싸우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 이게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약한 상태, 낙심한 상태, 낙담한 상태, 완전히 그로키가 돼서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서 인생에 어떤 역경이 와도, 코로나19가 와도, 암이 닥쳐도, 어떤 일이 닥쳐도 그걸 이기고 꿋꿋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여기 나와 있는 위로자다. 우리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자, 여기 그리스 말은 제가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이 동일한 그리스 말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했어요. 요한 1서 2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것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가서 보면 영어로는 advocate라고 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advocate, 변호자, 변호자. 이게 그리스 말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위로자, 변호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 이게 변호자잖아요. 자, 여러분 변호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 제가 지난 한 3, 4년 동안 경찰 조사를 많이 받으러 다녔습니다. 검찰 조사도 받으러 다녔어요. 받으러 가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변호사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변호사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나 혼자 가면 힘들어요. 이거 무슨 말을 대답을 해야 될지. 근데 가기 전에 변호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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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을 이렇게 잘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요. 그러고서는 그 옆에 앉았다가 말을 잘못하면 무릎을 탁 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거기 속임수나 여기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주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려움에 빠졌어요. 우리를 대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그런 분이 지금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위로자, 변호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특징 아셨죠? 이름을 아셨죠? 이름을 알면 그분이 뭘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진리의 영, 타이틀이 진리의 영으로 돼 있어요. 진리, 진리라고 하는 말은 명사로 가서 보니까 성경 전체 235회가 나오고 형용사로 true, 추루라는 단어를 가서 보니까 81번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진실하다, 그렇죠, 진실, 진리, 그 다음에 참되다, 이런 말이 300번 이상 이제 나옵니다. 자,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의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의 영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의 영.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21절에 진리의 성경 기록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은 진리의 성경 기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영감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inspir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in, 그 다음에 spiration 할 때 거기에 spirit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 기록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가서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오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사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런 말을 적어놓은 게 아니고 21절에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쓰고 싶어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 에게서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면서도 성령님이 이들을 움직이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이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누가 기록했냐? 예,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냐?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조명을 이렇게 비치면 어두운데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언더스탠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지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이게 성령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조명을 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특별히 신약 시대는 말씀의 시대예요. 뭘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말씀 하나로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조명을 제대로 못 받으면 뭐가 돼요? 이단 파당이 생겨요.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돼요?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조명,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자, 진리의 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성령님은 한마디도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거짓과 함께 있을 수도 없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이단의 길로 우리를 빠뜨리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위로자, 진리의 영, 여러분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여기 정진세 형제님이, 우리 허광무 형제님이 본인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게 하세요. 진리가 와서 딱 비춰주면은 어떻게 모든 게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주시냐? 세상의 행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길을 취하고 이 믿는 자를 핍박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예,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뭐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비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80이 들었어요. 초등학교도 가지 못한 그런 할머니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노벨상을 타고 했어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행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악이 창궐해도,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해도 결국 마귀와 그의 무리들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순식간에 파멸된다는 거 저와 여러분 알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어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위로를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될 때 누가 나타나냐 하면 침례자 요한이 나타납니다.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데 1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떤 일을 하냐,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가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데 나는 물침례밖에 주지 못한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심지어 그분의 신발 끈도 풀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졌냐?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신다. 성령 침례를 주시고 불 침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12절에 성령 침례 받는 사람은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알곡이 돼서 예수님의 창고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 침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어때요? 그 껍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신다. 이게 불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 침례를 주시고 하나는 불침례를 주신다. 성령 침례 받으면 예수님의 알곡이 돼서 예수님의 창고에 들어가고, 불침례 받을 자는 누구예요? 거기 껍질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겨가 나오잖아요. 이 겨는 끌 수 없는 불 속에, 지옥 불 속에 집어넣는 그 일, 정죄의 심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3년 반 공생애가 이게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기록이 돼 있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여전히 성령님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성령님의 침례가 언제 처음 이 땅에서 이루어지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충만하게 오게 된 바로 그 시점에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의 침례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침례는 누가 받는 거냐? 모든 신자는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곡식이 생기면은 그럼 곡식을 이걸 어떻게 해요? 이 겨를 갈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게 되면 알곡이 남고 그다음에 여기 껍질 겨가 남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알곡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구원 받으면 그 사람은 100%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침례 안 받고는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일회적인 사건이다. 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잠그는 거예요. 성령님 안으로 푹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푹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든 아니면 현재의 죄든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든 성령님 안에 푹 잠기게 될 때 완전히 제거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단회적인 사건을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성령 침례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네 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님 속으로 푹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그 일이 생긴다. 이게 성령 침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거 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 속에 들어가서 불호수 속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불 속에 영원 무궁토록 잠기는 불침례를 받는다. 껍질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은 다음에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예, 에베소서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가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술 먹으면 과도해진단 말이에요. 과도한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도 술 먹으면 이상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왜 그래요?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막 생기듯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걸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럼 어떻게 내가 지배하는 그런 삶이 생기면은 그러면 전혀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과 같은 언행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침례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거 끝난 거예요. 뭘 추구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된다. 육을 죽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뻐하는 그런 삶이 생기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생기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이 생기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따르면 성령의 열매는 가서 보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도 이런 걸 참 구하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이 잘 되지 않을 땐 이게 안 나오고 그 위에 남아 있는 육신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령 침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침례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다. 자, 이렇게 되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일이 생겨야 돼요. 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가서 보니까 15장 26절에 성령님이 너에게 오면 그러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성령 성령 성령하고 성령만 자꾸 이야기하는 데는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높여지는 그런 집회, 예수님이 높여지는 그와 같은 예배, 예수님이 높여지는 그런 찬양을 드릴 때 거기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지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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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데는 성령님이 안 계세요. 진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 이러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성령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진리의 영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유명한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구원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여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 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내 뜻이 이거다, 내 일이 이거다 그렇게 들려주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만 말씀하세요. 성령님 이걸 통해서만 말씀하세요. 이 진리의 성경 말씀만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 된다. 많이 읽어야 된다. 그렇죠? 많이 들어야 된다. 올바른 설교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서 보니까 여기 14장에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14장 16절에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이거를 성령님의 내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으면은 성령님이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성령님이 떠난 일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성령님의 내주, 영어로 인드웰링,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여기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하면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이 뭐냐? 성령님의 내주예요. 아들이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아버지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 무궁토록 단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영원 무궁토록 거하는 그 일, 성령님의 내주가 생기는 거다. 자,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자, 3년 반 공생의 사역하는 동안 제자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같이 동고 동락하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위안을 주고, 그렇죠? 같이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3년 반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물리적인 몸이 이제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떠나시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영원 무궁토록 머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신다. 문맥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냐. 신약시대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가운데 일을 했어요. 삼손 가운데 일을 했어요. 다윗 안에서 일을 했어요. 사울 안에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니엘 안에서도 일을 했어요. 근데 구약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좋은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사무엘기상 16장 14절, 18장 2절 가서 보면 사울에게 임해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누가 와요? 악한 영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이런 거를 직접 다윗이 보고 나서는 자기가 간음한 이후에 시편 51편 11절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간청해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거두는 그런 일은 구약시대에만 가능한 거예요. 신약시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 푹 잠기게 되는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는 일은 1초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이 주고 가시는 겁니다. 주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그 내주가 이루어진 그때부터 영원 무궁토록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신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킬 거다. 예, 하나님의 말들, 이 말들이 뭐야? 진리의 말들이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우리는 앞뒤 문맥을 봐서 예수님과 그 다음에 아버지, 그렇죠? 예수님과 그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한다. 그게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짓는데 그 집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런 일 없었어요. 아버지가 거하는 거처, 아들이 거하는 거처, 그 거처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거하는 그런 거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가니까 그 누가 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고, 또 누가 가요? 성령 하나님이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처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영원 무궁토록 이게 성령님의 내주라고 하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왜 이게 필요하냐?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는 게 왜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낙심에 빠집니다. 저도 지난주 아주 굉장히 큰 스트레스 받고 낙심에 빠져서 제 처한테도 보통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니 나를 좀 이해해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요 근래엔 정말 성경 마지막 이 작업하면서 숨이 다 막힐 정도로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많은 경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마음속에 낙심이 되니까 나 혼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고 낙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일은 영원 무궁토록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든지 죽을 지경에 놓였든지 나 혼자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있다. 자, 아이가 이제 아픈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이를 떠날 수 있어요. 아이가 아파서 지금 병실에 누워 있는데 떠날 수 없어요. 심지어 그 아이가 죽는다 해도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내주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건 너무 어렵고 인생이 너무 어렵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함께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버, 한 번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병상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 다 죽음의 병상 앞에 가서 나 혼자 누워있게 되거든요. 그 순간에도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도 혼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누가 같이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구에게 주시는 거?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래서 신약시대가 구약보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가서 보니까 다른 위로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한다. 자, 다른 위로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사과를 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과 그림 보이세요? 예, 사과 그림 보이죠? 제가 그래서 사과 공부를 어제 좀 했어요. 사과에 무슨 종류가 있나 가서 봤더니 지금 보는 저 사과는 홍옥입니다. 홍옥. 홍옥이라고 하는 사과 아주 맛있게 예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이제 이걸 하나를 갖고 왔어요. 교회에. 자, 갖고 와서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죠. 그리고는 저 사과, 다른 사과를, 이건 내가 먹는 사과니까 다른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홍옥을 갖고 와서 쭉 하나씩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눠주다 보니까 오늘 온 사람이 100명인데 사과가 90개뿐이 안 남은,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10개가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사과를 맞아주기 위해서 이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다른,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 아오리 저것도 사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명에겐 아오리를 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100명이 나와 있는데 다 사과를 하나씩 받았죠? 제 사과하고 다 다른 사과죠? 그렇죠? 다른 사과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먹는 사과가 있고 여러분 중에 90명은 저와 같은 홍옥을 먹고 있고 여러분 중에 10명은 뭘 먹고 있어요? 아오리를 먹고 있는데 둘 다 사과를 먹고 있고 제가 가진 사과하고는 다른 사과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같은 종류인데 다른 게 있고 다른 종류로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옥인데 홍옥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홍옥을 주면 같은 종류의 홍옥을 준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과죠. 그렇죠? 다른 사과예요. 다른 사과인데 홍옥을 주었으니까 여러분이 맛을 보면 홍옥의 맛이 똑같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오리 사과를 주면 다른 사과를 준 거예요. 다른 사과. 근데 맛이 홍옥하고 아오리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자, 여기 예수님이 다른 위로자를 준다고 할 때 그 다른은 무슨 뜻이냐? 다른은 같은 종류의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종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인격체 하나님이신 건 믿으시죠? 그러니까 다른 위로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개체는 달라요.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에요. 성령님하고 다른 분이에요. 그게 동일해요. 뭐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그 다른 위로자 성령님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인격체는 다르다. 그럼 하실 수 있는 일, 능력, 영광 이 모든 것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분이에요. 이분을 보내준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another comforter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능력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광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인격체예요. 서로 다른 인격체. 이거를 지금 다른 위로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도 손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16장 보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슬픔에 잠긴 거예요. 슬픔에 잠겼어요. 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 16장 5절 가서 봅니까?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않냐고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내가 간다고 하고 다른 위로자를 준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 진리, 여기도 추루스가 나와요.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 진실이 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낸다. 근데 그분이 오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위로자, 그건 무슨 얘기예요?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위로하실 수 있는 그분. 나도 지금까지 너희에게 위로를 주고 너희를 돕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렇죠? 나와 동일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다른 위로자 성령님이 이제 오신다. 근데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는 게 오히려 더 좋고 그분이 오는 게 더 좋은 거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설명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로마서 8장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욥기를 가서 보게 됩니다. 욥기. 제가 요새도 성경 이제 교정을 보면서 욥기를 봅니다. 욥기가 제일 어려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욥기예요. 참 번역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번역하는 그런 책이 욥기다. 자, 욥기에 가서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인생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뭐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그 위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그러니까 욥이 답답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서 제 사정을 하나님께 직접 한번 아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 사정을 사람 누구에게 얘기해도 제 사정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렇죠?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한 번만 만나갖고 내 사정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실 텐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인생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겹쳤습니다. 경제 사정이 안 좋습니다. 암같이 정말 어려운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정말 속을 썩이고 결혼생활에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이 꼬여서 출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병 때문에, 경제 때문에, 결혼 때문에, 직업 때문에, 학업 때문에 인격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서 교회 찾는 그런 문제로, 성화 문제로, 또 특히 요 근래에는 국가의 정체성 문제로 국가가 무너져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갈까 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주님께 나가서 한 번만 제가 물어보면 주님이 제게 해결책을 주실 것 같은데 주님 좀 한번 만나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성경 가서 보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예수님께 사정을 고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니 그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처럼 저도 내 사정을 들고 가서 예수님께 아뢰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 나는 여기 없는데 나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성령 하나님이 너 안에 있다.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줄 응답하고 내가 줄 응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이 줄 응답하고 내가 줄 그 응답이 똑같다. 자, 옛날에 예수님이 어디에 사셨냐? 예루살렘에 사셨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신다고 생각해 봐. 그분께 나가면은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면 예루살렘행 비행기표, 기차표, 배표, 자동차표 다 벌써 매진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진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러 가려고. 그렇잖아요. 모두가 매진이 됐어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겨우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그냥 이 사람 군중이 몰려들어갖고 예수님을 저 멀리 먼 발치에서나 그것도 한 1분 보고 나면 딴 사람이 와서 나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1초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만나려고 먼 발치에서 그것도 1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 필요가 없다. 나와 동일한 하나님. 그렇죠. 나와 모든 능력이 똑같은 하나님, 특별히 이름이 위로자가 되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너 속에 영원 무궁토록 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접근해서 나한테 뭐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너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른 위로자다. 다른 위로자라는 거예요. 다른 위로자. 자, 그분이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크면은. 그럼 두발 자전거 있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한다 하고 지범을 보여주잖아요. 그 지범을 보여준 다음에 타라 그러고 어떻게 두 손으로 뒤를 꽉 잡아주잖아요. 그럼 애가 페달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가니까 이제 한 손으로만 이렇게 잡으면서 내가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가서 손을 탁 놓으면 애가 가잖아요. 가는데도 애는 불안하니까 잡냐고 물어져요. 잡고 있냐고 묻잖아요. 그럼 잡고 있지 않아도 잡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애는 잡고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페달을 잡으면서 나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전거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를 쫓아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니까 뒤에서 아빠가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가 계속 페달을 밟으면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게 위로가 돼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7장 4절에서 7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낙담하는 때가 있구나. 7장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낙담이 된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정말 믿음의 가장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요? 디도가 왔다는 거예요. 디도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형제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는, 근데 어째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 낙담당한 그런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 옆에서 디도가 들어주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꺼내서 바울하고 같이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서 바울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니까 바울의 그 낙심한 그 마음이 어떻게 위로를 받고 점점 생기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위로를 받아서 디도가 온 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장면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다. 우리가 이제 컴플레인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들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낙담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자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일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시대가 바로 신약시대요 교회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잘 이해하고 성령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에 코로나가 창궐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인생이 쉽지 않았는데 정말 2020년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2021년도 코로나가 1년은 더 갈 것 같아. 인생이 지금 쉽게 보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송가처럼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왜 그러냐?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누구를? 예, 성령 하나님을 지금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 가서 보면 comfortless, 위로가 없이 남겨두지 않겠다. 킹제임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고는 이 comfortless, 위로 없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고아와 같이라고 번역한 이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건 킹제임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킹제임 성경은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남겨두지 않는다가 이게 킹제임 성경이에요. 그래야 위로자하고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고아와 같이 이렇게 번역하고 이게 킹제임 성경이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집단에서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킹제임 성경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로가 없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 가셨잖아요. 그 어떻게 일이 가능해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다른 위로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2020년 살아왔습니다. 2021년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성령님이 위로 없이 우리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위로자 성령님이 오시니까 오히려 너에게 이득이 되는 거다. 그리고 19절에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근심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 막 물같이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젊었을 때는 어려움이 생기리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인생을. 인생을 많이 살아보면 정말 인생 자체가 어려움이구나. 낙담할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영원 무궁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또 다른 위로자 성령님이 계신다. 이게 위로 없이 우리를 남겨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령님 위로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면서 2020년 마지막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 2022년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우리와 같이 따라가시면서 그렇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